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상원이 정부 예산과 부채 한도를 늘리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예, 미국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일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그리고 하버드 법대 도서관이 소장 중인 미국 내 모든 판례집을 전산화해서 일반에 무료 공개할 방침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하고 의회 지도부가 타협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네요.
예,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금요일 30일 새벽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64대 3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지난 수요일에 승인한 법안과 같은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법안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연방정부 예산을 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500억 달러, 그리고 2017 회계연도에 300억 달러를 늘리는 건데요. 국방 예산과 국내 예산을 똑같이 늘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늘어나는 예산은 이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고요. 이 전략 비축 석유와 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를 판매하는 식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임기 중에는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지출 내용을 정하는 이 지출안 문제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5년 전에 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에 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이 매년 정부 예산을 둘러싸고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고요. 지난 2년 전인 2013년에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 16일 동안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네.
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년치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한동안 정부 폐쇄 사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재무부가요. 오는 11월 3일이면은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문제도 해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건데요.
예.
예, 2017년 3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뒤인데요.
네.
예, 그때까지 정부는 부채 한도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보수파 공화당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 랜드폴 상원 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특히 강경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일부 분야 예산을 줄이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술책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 정부 부채를 늘리는 법안이라는 지적이었죠.
네.
예,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금 인상을 막고 또 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라면서 옹호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35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일부 공화당의 온건한 성향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원이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의원들이 한밤중에도 일을 하네요.
예, 가끔 늦은 밤이나 이 새벽에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이 주중에는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요. 주말에는 지역구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새벽에 법안을 처리하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예, 또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발언할 때 청중이 없는 상황에서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이 곧 시작되네요.
예, 오바마 케어.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자주 들어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이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죠. 원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부담 적정 보험법인데요.
네.
예, 그냥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이 11월 1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출범한 지 3년째 접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할지 말지는 개인의 권리인데 이걸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네.
2012년에 연방대법원이 이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젖었고요. 이듬해인 2013년 말에 처음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 신청을 받는 건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네. 자, 3차 오바마 케어 등록을 앞두고 연방당국이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면서 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요.
예.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유명한 영화배우라든지 농구선수들을 등장시켜서 이 오바마 케어를 홍보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보고 있는 흑인이라든지 중남미계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입 많은 배우나 이 운동선수들이 아니라 사실 이 저소득층 사람이라는 걸 인지한 거죠.
네. 자, 흔히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중남미계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눈에 띄더라고요.
예, 중남미계 사람들의 보험 가입률이 특히 많이 낮은데요. 보건 당국자들이 하나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라면은 의뢰에 스페인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스페인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광고에는 히스패닉계 주방장 또 식당 종업원을 등장시키긴 하는데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로 오바마 케어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식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네. 자, 당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독려하고 있네요.
예, 정부가 1차 등록 기간 동안에 쓴 광고비가 5,2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비아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 사이트도 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 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인력도 마련돼 있다면서 이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예, 지난 2014년 봄에 1차 등록이 마감됐을 때 이 800만 명이 가입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시행 첫 해라서 컴퓨터 시스템도 오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꽤나 많은 편이었죠. 두 번째 등록 기간에는 약 1,200만 명이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신규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소송도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네요.
예. 당장 지금도 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룰지 말지 논의 중인 여러 건의 관련 소송들이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논의 중인 소송은 이 종교 자선 단체라든지 신학교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같은 곳도 이 오바마 케어의 피임 비용 지급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재판이 있었죠?
예, 이른바 호비로비사 재판인데요. 이 회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는 이 오바마 케어의 조항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예,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소수의 주주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오바마 케어로 직원의 피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5대 4로 기업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피임 비용은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온 소송들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같은 비영리 기관들도 자신들의 종교 자유를 지켜달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방대법원은 이런 기관들이 진정서를 내면 피임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이 피임 관련 비용을 대겠다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종교단체들은 이 진정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임을 용인하는 게 것이나 이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 가운데는 경로수녀회라는 가톨릭 수녀회도 있습니다.
네, 경로수녀회라면은 지난번에 이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찾아간 곳이죠?
맞습니다. 이 수녀회의 변호사는 정부가 수녀들에게 법을 어길 것인지 믿음을 저버릴 것인지 이런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그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난 2012년과 올해 연방대법원 의원이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크게 정부 편을 들어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관련 소송들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오바마 케어가 법으로 만들어진 지 5년 동안에 네 번째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하버드법대 또는 하버드 로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버드법대가 지금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법대 하면 전 세계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예, 그런데 이 하버드법대가 지금 소장 중인 미국의 모든 판례집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프리덜 로우 프로젝트인데요.
네.
예, 하버드법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그 명성만큼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초대 학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랭델의 이름을 써서 랭델 도서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이 랭델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적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률 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법률 도서관입니다.
네. 자, 판례집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재판정에 나온 판례들은 모두 다 전산 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그러니까 이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 재판 사례부터요. 지난 200년 동안 각 주에서 나온 판결들이라든지 연방 대법원 판결 등 이 하버드 법대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판결은 거의 모두 다 전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책으로는 약 4천여 점, 4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방대한 판례들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는 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는 판례집들이 있긴 한데요.
네.
예, 대개는 다 돈을 받고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마사미노 하버드 법대 학장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의무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도서관이란 이 본래 설립 목적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 지식을 축적하는 곳이라면 이번 하버드 법대 프로젝트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하는 뜻깊은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예, 현재 하버드 법대 도서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초고속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약 50만 페이지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스캔된 각 판례 내용들은 하버드 법대와 또 이번 프리덜로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법 전문 인터넷 회사인 레이블로로 읽기 가능한 파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판례들은 오는 11월이면 온라인에 다 올라올 계획이고요.
네.
예, 뉴욕주 것도 올 가을까지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주들 건 언제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예, 2017년 중순경이면 모든 게 다 전산화돼서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우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 전문가들이겠죠.
네.
예, 그리고 큰 대형 로펌 같은 곳 것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없어서 마음껏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중소 법률회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게도 뭐 도움이 되겠고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법을 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인터넷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첨단 기술이 법률 지형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